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삼뚜들기와 집뚜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댄스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규모 이렇게 대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팀, 수혜녀 팀과 또 학생회 팀, 디스커버 팀이 정말 몇 개월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학생들이 전문 댄서도 아니고, 또 댄스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또 잘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또 교회의 음성을 따라 학생들이 하는데, 이런 전문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는 했지만, 또 자체 행사는 하지만 이렇게 외부 행사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하는데,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기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신다는 마음이 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하고 한번 모여서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막 읍소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얘들을 좀 혼내줘야 되나?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면 아이들이 또 마음을 또 바꿔서 또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약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이제 싹 돌아서면 또 이제 잘 안 듣고 안 듣고. 그래서 반대로 또 많이 가야겠더라고요. 또 자주 가서 또 학생들하고 마음도 나누고.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제 이게 대회에 딱 섰는데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큰 무대에 서가지고 늘 이제 교회 안에 무대만 쓰다가 이제 외부 전국대회 규모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기가 좀 이렇게 눌리지 않을까. 보통 이런 대회 나오는 애들은 막 전문 팀도 있고요. 또 전문 안무가한테 배우는 팀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아이들이 좀 눌리진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갖는데 또 그럴까봐 우리 학부형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이 막 플랜카드도 준비하고 그 치어리더 할 때 쓰는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준비하고 하여간 그거 우리만 준비했더라고. 남들은 그냥 다 조용히 와서 구경하는데 우리만 다 준비해가지고 막 플랜카드 들고 박수 쳐주고. 근데 학생들이 딱 나와서 하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99.9% 요즘 나오는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걸그룹 댄스를 하니까 그 댄스가 그 댄스고 그 노래가 그 저도 한 3, 4개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 따라하겠더라고요. 하도 똑같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퍼포먼스가 화려한 애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기를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야, 할만하다. 쟤들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하잖아. 할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어쨌든 기에 눌리지 않고 딱 올라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주일학교 수행여팀도 너무 잘하고 우리 학생의 디스커버팀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제 학생회 같은 경우는 그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그 부족함이 있었어요. 늘 뭘 이게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댄스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날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팔이 쫙쫙 펴져가지고 딱딱 같이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야, 진짜 잘한다. 우리 애들 진짜 아마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한 이제 무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는 뭐 대상이고 최고상이고 금상이고 아마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동상을 탄 거예요. 두 팀 다. 근데 잘했죠? 전국대회 처음 출전인데 동상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부상이 뭔가 하고 보니까 상금도 좀 주고 그 교육감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감상을 주냐고. 그러니까 한 학생 한 학생 다 준다는 거예요. 야, 교육감상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정말 이거 쉬운 상 아닌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또 우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몸이 좀 아팠어요. 맹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수치가 좀 높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400에서 또 안 좋을 땐 700 정도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 800이라는 거예요. 800.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조금 더 높으면 수술을 딱 할 텐데 수술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 아픈 거예요. 문제는 아프니까 댄스는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맹장이 아프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나 보니까 목사님 저 댄스하고 싶은데 이 맹장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뛰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터질 수 있잖아요. 저희 형도 맹장이 한번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 자체는 단순하지만 터지면 이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야 순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감당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래서 앉아놓고 좀 이야기를 좀 걸어봤어요. 이 친구 마음에 소망이 있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친구 마음에 작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 저 댄스 하고 싶어요. 전에는 제가 댄스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는데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도 지적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이거 댄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와 종의 음성을 받아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야 하나님이 돕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내일 염증 수치를 한번 재보라고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병원에 가서 한번 재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염증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프대요. 중요한 건 본인이 아프면 뛰기가 어려운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댄스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그 할아버지 생신 때문에 어디 갔는데 오늘 부모님 오셔서 간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댄스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싶고 주일학교 팀들도 정말 이번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요, 저들은 뭐든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 댄스 뭐 전문가들도 아닌데, 진짜 저들이 마음 써서 주의 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창세기 15장을 같이 좀 나눴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공증, 인증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맞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에 박양수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맞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의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했길래, 어떻게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마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의를 기뻐하실까? 한번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요. 복된 일인데 그 시작은 그리 복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15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막 두려울 때, 엄청 두려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이 안 계시네요. 계신데 말하기 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요 상급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망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데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상급을 줬단 말입니까? 무슨 은혜를 베풀었단 말입니까? 지금 제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복의 근원에 삼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롯과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서 지켜주시고, 또 14장에 보면 또 롯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서 구해주고,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줬는데 왜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할까요? 제가 이게 학생 캠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마음속에 참 동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형성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죠. 엄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와, 진짜 그런 아들 보면은 있는 걸 다 베끼고 싶어요. 아니, 해준 게 없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줬죠. 진짜 입고 있는 옷부터 뭐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줬죠. 근데 왜 아이들은 받은 게 없을까요? 신기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를 종종 만나요. 그러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줬냐?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이 학생이 입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왜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말로 흐릅니다. 말로. 말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흐르는데, 사실 이 대화가 한국말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들과 마음의 대화를 좀 차분하게 하면 좋은데 이제 자꾸 바쁘다 보니까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다 자르고 한마디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 공부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일요일 되면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가자, 일어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마 여기 오면서 투닥투닥한 집안도 좀 있을 거예요. 일어나, 안 돼, 조금만 더 잘게, 일어나, 그만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말 속에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마음을 실리지 않고 말 그대로 목적을 전하는 동안은 마음이 아니라 목적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뭔가를 하지만 결국 뭐냐, 불만을 갖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공부하래. 엄마는 맨날 이거 하래. 아, 진짜 엄마랑 못 살겠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결정을 하는 거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마음이 딱 들어간 순간부터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해주는데, 아빠가 모든 걸 해주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 살고 있는 아이들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의 세계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동안 살고 있는 거죠. 제가 20살 후반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제 마음이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갖다 붙여.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날이 어둑어둑할 때 있잖아요. 비가 올듯 말듯, 올듯 말듯 하다가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형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럼 막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비가 안 온 거지. 그게 기도한다고 안 오나? 아, 진짜 말 참 쉽게 하네. 한 번은 어떤 형제님하고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형제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을 먹는데, 아, 돌을 씹었는데 잘못하면 이빨이 부러질 뻔했는데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뭐 이상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야. 그냥 삶이지. 그냥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여간 그냥 하나님 하나님. 아, 막 그날따라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운전하다 말고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너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또 돌아왔어요. 다시 넘어갔어요. 들어왔어요. 중앙선을 넘나드니까 이 형제가 놀라버린 거예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아, 제가 좀 그랬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구원이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게 좀 풀리지 않은 숙제 같았어요. 모든 게 그래 하나님 하시는데 야, 이런 것까지 이거 다 갖다 붙여야 되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큰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버리셨어요. 그날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없는 동안은 좋은 건 하나님 하신 거고 내가 기도해서 뭔가 된 건 하나님 한 거지만 내가 보기에 시덥지 않은 것들, 내가 보기에 유치한 것들,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 결국은 하나님하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멀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사고만 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말씀 한마디를 넣어주신 거예요. 네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허락된 거구나.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 이거는 기쁜 일이구나. 시작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이후부터 또 순간순간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왜 하셨어? 기쁘신 뜻이야. 내가 보기엔 문제지만 하나님 보기엔 기쁘신 뜻이야. 그걸 인생 속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일하시면 이런 일을 아예 안 당해야죠. 처음부터 피해가야죠. 처음부터 축복만 있어야죠. 요즘 말로 꽃길만 걸어야죠. 좋은 일만 생겨야죠. 왜 어려운 일 생겨놓고 하나님 했다하고 뭐 이런 식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꼬여있는 거예요. 먼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왜 15장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말을 할까? 아브라함이 원래 삐딱했나?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삐딱한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앞에 보면 14장이 나오고요. 13장 18절을 잠깐만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은 사단에게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셔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왜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을까? 아니, 창조라는 것은 뭔가를 만든 건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까? 그건 그 중간에 파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이 땅을 사단의 마음으로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탕자가 생각을 하나 받아들여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돈이 있으면 아버지처럼 큰 사업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가 들어가니까 탕자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정말 마귀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뭘 하냐?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천사가 그 위치를 떠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우리에서 큰 고통 속에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로 마음을 옮기고 나니까 아버지가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는 그 새 마음이 탕자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창세기 1장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15장도 그렇지만 제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박 목사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도 꼭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삐딱하지만 이건 과정이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뭔가 넣어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 하나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 파괴되고 혼돈해지고 공허, 비어지고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구나. 자, 창세기 13장 18절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도대체 14장이 어떤 장이길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자, 제가 성경을 또 한 군데 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에 보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왕들이래요. 왕. 국가란 말입니다. 국가. 왕도 한둘이 아니고요. 여러 왕들.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곧 그 다섯 왕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여기 보면 한두 왕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여러 왕들 연합군하고 아브람 호렬단신 갈대아 우르에서 들어온 말 그대로 이방인 그리고 318명. 야, 진짜요. 상대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연합군이면 기본 1,000명은 안 되겠어요? 1,000명이 뭐야? 10,000명은 안 되겠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나 혼자 이야기하네.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몇 배예요? 몇 배예요? 3만 명 치면 300배잖아요. 1대 300이란 말입니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왕들을 격파하고 다 찾아왔다. 우린 성경에 딸랑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용사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싸움을 한 것도 없는데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 보면 겁쟁인데 왜 이렇게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용사처럼 싸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겁쟁이 아브라함이 용사 아브라함이 돼서 몇백 대 일을 능히 싸워 이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충만한 아브라함이 왜 15장이 되니까 삐딱해지고 베베 꼬아서 말하고 도대체 나한테 뭘 줄 겁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왜 이렇게 삐딱해졌는가?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바람둥무. 진짜요. 우리가 차라리 연약하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부족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본인도 느끼기라도 합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냐? 항상 은혜 입을 때더라고요. 뭔가 될 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게 뭐냐? 은혜를 입을 때. 뭔가 일이 된다 싶을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치 뭐 너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어모 목사님 마산 예배당을 지으시고 박 목사님 오셔서 자네 흐뭇한 마음 드나? 예 목사님 조금 듭니다. 자네 타락했네. 진짜 이게 우리 선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그 작은 흡족한 마음 하나, 그 은혜 입었다는 마음 하나, 흐뭇한 마음 하나, 그게 우리 마음을 타락시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퇴원시켜준대요. 근데 누가 잡아놓을까요? 나는 정상이에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난 잡혀온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잡아둔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겁쟁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하다가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가 용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왕들이 다 나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멜기세덱이 나한테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으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 가버리고 뭐냐?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줘서 나 무자합니다. 자식 없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부부 사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나도 나한테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 하고 가르쳐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나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지랄하네 이 말을 하지 마. 그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혼생활 15년을 유지하는 이유가 집사람이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죠. 앞으로 또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사람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건디는 말. 자기를 좀 이렇게 건디는 말들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 말 들으면 진짜 죄송합니다. 지랄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무 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속에 뭔가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뭔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어떻게 은혜 입으면 다 되는 거지만 정작 중요한 그 아들. 내 아들 안 주잖아. 하나님 나 아들 준다며. 응?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준다며 약속하셨다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된 게 뭐 있어 하고 그게 딱 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는데, 갈대아리에 나왔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5세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남자로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길리운 자, 다시 말해서 자기 방법이 통한 적이 있어요. 318명을 길르니까 길러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키워보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브라함 마음에 크게 만들어지고 이 길리운 자. 15장 3절에도 길리운 자가 있지만 14장 14절에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방법이 통했다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내가 맘 먹으니까 되더라.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리운 자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후사가 될 겁니다 하고 버티는 거죠. 야 진짜 이 모습 보면 하나님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코 찔찔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길러놨더니 에? 지가 큰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와 똑같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많은 은혜로 이끌어왔는데 그 은혜 입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게 죄를 져서 멀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두워서 멀어진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잘나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탕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고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원수도 붙이고 아픔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건 정말 본심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셔서 뭘 만들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볼게요.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교제를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고 4절을 좀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교제인데요.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시는데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이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진짜 세상에서 고생해서 어려워서 정말 사역을 쫓겨나서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분들은 간증을 물어봐도 진짜 진한 맛이 느껴지고 나는 꼭 우유탄 설렁탄 같고 거기는 막 24시간 끓인 사골 같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마음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좀 나가서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이 교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마음을 만드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탕자 코스. 탕자 코스는 다 아시죠? 실제 탕자처럼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우리 들어가서 다 망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여러분 탕자 코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여러분 어느 코스 가실래요? 어느 코스 가실래요?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왜 38년 동안 고생하냐? 한 5년쯤 고생하고 마음 바꾸면 되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아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참 그게 좋더라고요. 정겹고. 뭐 박양수 목사보다는 양수야라고 부를 때가 제 마음이 훨씬 정겨운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목사님이 나는 네가 말씀으로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말할 때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보면요. 탕자처럼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죽 깨지고 터지고 배 쫄쫄 굶어서 아이고야 내가 악한 자네요. 나를 믿었네요. 이렇게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1절에도 임하여 가라사대 있고 두 번째도 임하여 가라사대. 전 이게 은혜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 강팍한 또는 좀 시건방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자, 성경이 처음의 시작이 뭐냐면 너의 후사가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생각 틀렸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10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10년 받고 교만해져서 삐딱해졌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10년간을 딱 끝내주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어. 네 후사 아니야. 네 판단 틀렸어. 네 생각 틀렸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너 틀렸어. 이게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소망으로 이끌고 막 기쁨으로 이끌고 물론 그거를 듣기 전에 들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나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들려지십니까? 예. 그 길리운 그 경험 하나, 내 판단 하나, 그거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생각 틀렸어. 네 판단 틀렸어.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진짜 아들이 날 거야. 너 이거 믿어. 알았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는 표현이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죠.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이 여러분을 다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예배당 밖으로 이끌어 가야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안에 거하기를 좋아해요. 안에. 안이 어디겠어요? 장막이죠? 장막. 이 장막이 뭐냐? 쉬는 곳입니다. 이 장막이 뭐 하는 곳이냐? 나를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뻗팅겼느냐 보니까 아, 아브라함이 육신 아래에 있었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없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일한 게 없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뭘 나한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형제님하고 같이 대덕에 내려가셨대요. 형제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교대로 하는데 형제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목사님 옆에 좀 쉬시는데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졸음이 와서 좀 주무셨대요. 그리고 한참을 이제 주무시다 일어나니까 좀 멋쩍더래요. 옆에서 형제님 수고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잠만 자서 좀 미안해서 이제 분위기 좀 바꾸려고 이제 밖을 보니까 아이고야 날씨가 우중충하네. 비 올 것 같아. 그지 형제 이렇게 딱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목사님을 탁 보더니 아이고 하면서 앞을 보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말을 걸었으면 아유 예, 목사님 뭐 하늘이 뭐 우중충하네요. 비 올 것 같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대꾸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앞을 보더라는 거죠. 목사님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대요. 뭐야 이 형제? 내가 너무 잤나? 그리고 왜 이러나 싶어갖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다 좀 할 말 없이 있다가 다시 한마디 했대. 야 이거 대덕 가면 큰일 났다. 비 많이 오겠다 야. 우리 우산 있어? 하고 한 번 더 살짝 말을 걸었는데 두 번째 딱 보더니 차 하면서도 이제 앞을 보더라는 거예요.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이제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 형제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해. 형제 아니 목사가 말이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하면 말도 좀 걸고 하면 대답도 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 그랬더니 형제가 왈 목사님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그리고 자다 보니까 선글라스 낀 걸 까먹으셨대요. 선글라스 딱 보니까 하늘이 맑더래. 너무 맑더래.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육신의 장막 아래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란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해주면 안 해줬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뒤집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은 끝이 없어요. 열 가지, 스무 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안 해주면 다 뒤집어버려요. 그게 육신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동안 몸은 편할지 모르고 힘은 생길지 모르고 생각대로 뭔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이끌고 뭐 하셨다?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육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나를 육신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옮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육신의 선글라스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별. 하나님이 이 별을 약속들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원망 많던 불신 많던 삐딱한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마음 바꾼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약속을 받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감사하죠? 이게 복되다는 거죠.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어떤 계기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진 이 말씀, 지금 들려진 이 말씀 앞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끌림에 좀 맡겨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이끌어 장막 밖으로 이끌고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저도 제 육신의 생각에서 저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탕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고생고생해서 마음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들려진 이 말씀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돕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뭐냐 하면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죠, 증거. 증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절, 조금만 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쫓았다는 거. 솔개가 혹시라도 이 재물을 물어갈까봐 솔개를 쫓아낸 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들은 아 말씀 듣고 깨달으면 아 감사하네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조,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증거로 뭐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일하시겠네. 아 하나님 나도 일하시겠네. 그러고 집에 가면 사단이 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땐 좋은데 집에 가면 왜 그러냐? 이 약조가 없는 겁니다. 약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약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 조금만 더 가볼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좀 전까지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면서 믿음을 회복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재창조됐는데 왜 다시 12절에 두려움이 또 옵니까? 아니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왜 또 두려워합니까? 아니 목사님 신앙이 원래 그런 거죠. 두려웠다가 또 감사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감사했다가 신앙이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번제를 드려라 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는 제사 안 받는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자식을 드려라 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데 왜 그렇죠? 예,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원래 이렇게 어렵다가도 또 믿음 갖고 또 어렵다가도 또 믿음 갖고 원래 이렇게 신앙하는 거야. 누가 그래요? 그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으면 두려움이 끝납니다.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친 그 약조가 마음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올 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속 믿고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끝내고 인을 쳐서 이제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더 할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했다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게 뭐냐? 불이 내려서 이 약조물들을 다 불살라서 번제로 받으셔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빨리 불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또 흘러가요? 두려움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아직도 일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또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또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또 책망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나중에는요, 야, 내가 언제까지 책망을 들어야 하나? 이놈의 책망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미치겠더라고요. 난 도대체 언제쯤 책망이 끝나고 좀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꼭 그런 거예요. 또 은혜를 입어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또 두려움이 임하고 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두려움이 임하고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입고 또 시험 들고 또 은혜 입고 시험 들고 말씀 듣고 좋고 집에 가서 또 뒤집어지고 야 내가 언제까지 신앙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신앙의 한계를 맞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시험이 들다가다 두려움이 들다가도 이게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1장이 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끝내고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박목사님처럼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담대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가 뭘 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내 속에 또 두려움이 오고 또 때론 넘어지고 또 두려움 이게 과정이구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읽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제가 여기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고 싶은데요. 17절은 뭐가 됐어요? 해가 저서라고 돼 있죠? 12절은 뭐가 돼 있어요? 캄캄함이 임함으로라고 돼 있죠? 아니, 해가 질 때라고 시작을 하죠? 무슨 차이죠? 하나는 해가 지고 있고요. 하나는 아예 해가 졌죠? 이게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는 내가 보기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직 해가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질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다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해가 지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가 뭐예요? 나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어둠도 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해도 보는 거예요. 캄캄함에 임하여 두려웠다는 말이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도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고 컴컴함이 임하고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어둠으로 변하면, 나를 진짜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두려움이 임할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 캄캄함도 있지만 그 흐릿한 빛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나를 믿는 마음을 남겨두고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17절 해가 져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더라고요. 나를 기대하는 마음을 끝낼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뭐냐? 나를 향한 기대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냐?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뭡니까? 바로 나를 향한 기대를 끝내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을 끝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비행기 일정을 이렇게 바꾸셔서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코트디부아르 그 출발하실 때만 해도 그 행사 장소나 숙소나 또 정부 관계자들 또 만나는 일정이나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해가 지는 것 같죠. 컴컴함이 임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암담했고요. 정말 길이 없었습니다.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한 기대, 이제 인간의 방법 다 끝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부딪혀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장소도 주시고 숙소도 주시고, 오늘 주부에도 나왔지만 코트디바울의 하나님이 새롭게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저들과 일하는 이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코트 자주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역사의 현장에 또 함께 종과 함께 많이 가시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에는 해가 질 때처럼 보일 겁니다. 컴컴이 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제 나를 향한 기대를 끝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형편,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두움만 보지 마시고 그 어두움이 끝나면, 그 옅은 빛이 끝나면, 흑암이 임하면, 나를 믿는 마음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기대하는 그 마음들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목사님 오시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같이 오셔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일하신 그 컴컴한 가운데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듣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